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신자로서 나가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오직 성령께 맡기면서 우리는 그 성령이 하시는 바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까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드러내면서 그 교회가 사도에게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연료가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도 그들을 칭찬을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사도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자들의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거의 완벽하지 않았겠는가, 거의 이렇게 우리가 그 상상할 수가 있죠. 그 정도 되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의 그 어떤 믿음의 삶이 엉망이었다면은 본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역시 사도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그런 교회니까 그 삶은 분명히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와서요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4장에 들어오면은 사도가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또 그들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그런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겨우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어떤 그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걸 전하지는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복음의 전부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가르침 받지 못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능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문제만큼은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음란이 있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도가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의 교회였다면은 음란은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교회의 음란 문제가 한두 사람 문제였다면은 그 교회로 칭해서 얘기를 안 하죠.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더라.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의 얘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부를 지금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속교회의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뭐 목사 한 사람이 불륜 문제가 아니고 또 뭐 집사 몇 사람 불륜 문제가 아니고 은속교회 전부가 음란에 빠져 있다. 그래 버려라. 이런 권면이 지금 된단 말이에요. 우린 분명히 음란이라고 하는 건 신앙적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이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알고 또 믿음이 있다면은 음란이라고 하는 게 물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를 수 있다 이해가 된다 해도 온 교인이 음란을 행한다 이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느라 지금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음란이 성행했고 총체적이에요. 성행했고 그 음란을 지금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 그런 정도가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교회 전부가 다 막 음란을 행했다 이렇게 안 본다 할지라도 음란 자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버렸다 이건 가능하단 말이죠.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사도가 음란을 버리라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음란이 있는 그런 교회를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총체적인 그런 문제가 음란이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 그런 교회에 뭐 믿음이 역사한다. 소망이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또 사도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모든 있는 자의 본이 되었다. 뭐 음란을 본받아라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원래 안 맞더라도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이 교회가 그런 본받을 정도의 교회라면은 계속 5장까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설사 뭐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종말에 대한 어떤 잘못 알고 있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얘기한다면은 이제 좀 더 성경 공부를 하라든가 뭘 좀 해보라든가 이런 정도로 나온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 음란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가르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또 그들 믿음이 각처에 소문으로 퍼졌다? 여러분 그게 얼른 다가옵니까? 이 사도의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얼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온 교인이 음란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런 믿음 다 가짜다. 얼마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가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음란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음란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면죄부를 받습니다. 왜? 우리는 속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겉으로는 음란을 안 하니까 제가 그것도 알지 못했죠. 누가 왜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대살로니가 이 문제와 우리는 결국 상관이 없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당시 교회, 그 대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또 그 상황, 또 그 지역의 분위기 이런 걸 보면은 사도가 왜 음란 얘기를 끄집어내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요, 이 사도가 말하는 그 대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또 그 믿음의 본을 보였다거나 또 사도와 저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러한 그 문제들은요 그들의 막 삶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얘기했던 것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던 상태 그걸 가리켜서 믿음에 굳게 섰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이 역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모든 막 삶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이해하지를 마시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환난이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던 그것을 가리켜서 본이 되었노라 또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와 주가 갔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거든요. 그 고난의 길을 쫓고 있는 그걸 가리켜서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전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전부를 판단한다면요 음란 있는 교회를 도무지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된 자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란 있는 교회는 결국은 환난 가운데 주를 믿고 있는 상태로 가짜 그건 뭐 지그들 의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음란이 매도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째 음란 있는 교회가 저들은 복음도 몰라 예수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 그들 믿어 어떻게 인정을 해? 안 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음란 자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가 음란을 버리라 그런 얘기는 안 쓸 거란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였는데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관습인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런 습성이 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건 분명히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가 그 이방인을 차별한 그 하나를 가리켜서 네가 말한 복음은 가짜야. 넌 복음도 몰랐다. 몽땅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유대인의 관습을 계속 유지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관습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관습을 버리는 길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출발점을 딱 놓고 본다면은 그 출발점은 복음과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수준이 도달된 사람만 딱 출발점에 서는 건 아닙니다. 오전 얘기한 수준은 각기 다른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높은 수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그 사람들이 그 신앙 길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잘못된 거, 우리에게 있는 이 관습들, 그러한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를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으로 다가오시면서 내 잘못된 뭔가를 보게 하시고 또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행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앙의 삶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써가지고 어떤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신앙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드러나는 내 악함에서 결국은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되어지는 것,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 역사 그 세계 안에서는 어떤 소전의 날을 가지고서 누구를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에 대해서든 기다려주는가,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자신도 믿음이 있었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또 나 역시도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서 자라갈 뿐이다, 고쳐갈 뿐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와 동일하게 또 다른 모든 성도들까지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고쳐가신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모든 삶에서 완벽한 것,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그런 삶을 믿음이다, 그걸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절대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비록 음란이 있었고 그걸 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성행했지만은 분명히 그들은 환란 가운데에서 주를 믿었어요. 그 환란에 주를 믿은 그걸 달랑 뛰어가지고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음란을 버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교회에 왜 음란이 있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항구 도시의 특징은 우상이 굉장히 성행하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이 성행할 때에 그 우상 의식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재물을 바치러 온 남자하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그걸 당연하게 의식으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화 속에 있다면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이.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문화에 자라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문화에 자라왔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어떤 악한 음란 관계로 보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문화 그렇게 받아들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 아프리카 어디 가면은 그 어떤 부족에는요, 손님이 가면은 그 집에 남편 자기 아내를 하루 저녁에 이제 그 자도록 한답니다. 그게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 음란이죠. 우리 쪽에서는. 근데 그들 쪽에서는 그냥 문화입니다.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을 이해한다면은 음란이란 말이 왜 나오는가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에게 음란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어요. 그냥 당연한 문화. 그렇게 이제 여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남녀 관계는 무분별해지죠. 어떤 의식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그냥 어떤 그런 관계로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은 버렸지만은, 우상 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우상은 설명을 버렸지만은 그 행위에 오던 무분별한 남녀관계, 음란, 이것은 그냥 잘못된 것이고도 모른 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음란의 얘기가 왜 나오느냐?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음란 죄인데 그 죄를 알면서도 막 음란을 다 행하는 교회가 전부 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는 건 분명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이 본받아라 이런 말도 못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걸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들 구별했다면은 그 바울이 말한 복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관습이었어요. 이방인은 구별하고 차별하고 관습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복음의 일이 된다. 그걸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심으로 깨닫게 되어져 간다. 그 말이죠. 이건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를 지배하던 그 관습이 뭐냐? 유교적인 것입니다. 유교가 완전히 그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죠. 그래서 모든 그 관습, 생각, 정신, 이런 모든 게 철저하게 유교적인 그런 전통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나 우리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런 유교적인 관습이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유교 관습을 다 버려버립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안고 왔던 겁니다. 죄라는 걸 알고 안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우리 관습이라 알면서 그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를 안고 기독교로 그냥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 유교적인 도덕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 관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가령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부모 공경을 유교 시각에서 부모에 대한 효로 그렇게 풀이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유교 도덕이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도 다 유교적인 도덕 시각에서 해석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은 그 기독교가 들어왔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게 있는 그런 유교의 관습, 오랫동안 문화로서 내게 젖어왔던 그 유교 관습이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옳은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던 그 관습을 가지고 성경을 봐버린 것이죠. 그러니 나오는 건 도덕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과 유교가 말한 도덕이 일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태도 발생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몰라요. 관습으로 그냥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살로니 교회의 음란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문화였고 관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말한 음란은요, 단지 음란이라는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관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 음란이라는 행위 하나를 지금 사도가 얘기한 느리보이는 음란을 버리자 우리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음란이 그 당시에 그들의 관습, 이방인의 관습 이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방인의 관습이 벌어지지 않은 것.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남녀 간의 불륜 정도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 남녀의 불륜을 받아들이면 결국 이 성경 역시 도덕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은 불륜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불륜을 행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이런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나가다 보니까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모든 가르침이 결국 동일한 데서 만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처럼 그 데살로니교의 음란을 불륜이란 행위로 이제 보지 마시고 그 당시 이방인의 관습, 삶의 습관이라는 이런 차원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음란을 버리란 말은 불륜을 행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은 이방인의 관습을 버리는 것이 신자가 거룩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란 그런 길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요 지금 남녀 간의 그 관계를 지금 깨끗하게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곧 교회라는 그런 관심을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룩이다 이런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행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되기 위한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실천해서 거룩게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 행위가 아니죠.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를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가지고 거룩게 지는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을 의미해요.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된 그 자체를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관습, 이방인의 관습과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구별로 말하고 그걸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관습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관습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건 거룩으로 나가는 모습은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 관습과 사고방식이 뭐냐고 오직 중심이 내가 있습니다. 내 행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게 세상의 관습입니다. 그게 가치가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라는 복을 위해 한 찾는다. 그게 세상 관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분석하고 잘 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다. 이런 게 이방인의 관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세상 이방 관습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사도가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게 얼른 이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세탁기 돌려준다거나 뭐 설거지 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내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 말한 대로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두고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 이제 그 무분별한 그런 남녀 관계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에서는요 아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도 아무 그립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괜찮은 거예요. 아예 문화가 그랬으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 아내를 존귀 여긴다는 것은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아내를 존귀하게, 거룩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른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일어난 욕심대로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당시 남녀관계가 무분별했고, 그게 아무렇지 않게 행위를 쓰니까 아내 있는 남자들도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여자를 막 취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세욕을 따라 행하는 그 이방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받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거 바로 이것이 세욕을 따라 행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같은 관습이거든요. 같은 속성이라 그 말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그게 신자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게 갖고 이러한 것 갖고 싶어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라는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가지고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정기함을 정기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방인 관습을 벗어난 그런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 세계를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 6절에 보면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유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분수가 분수 좀 알아라는. 그 사람에게는 분수 중에 하나가 한 아내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내는 한 사람만 줬어요. 그게 우리 분수입니다. 그 분수를 넘어서 여러 아내를 막 그 들려고 하는 거 분수를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은 너의 분수에 넘는 것이다. 지나친 것이다.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분수를 넘어 행동할 때에 상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란 말이 아내를 지칭이 형제라 하는지 또 누구를 다른 사람 지칭하는 것인지 뭐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저는 이 형제를 아내로 지칭하고 남편이 분수에 너무 행동할 때에 결국은 해를 입은 것은 아내라. 그렇다면 그 아내는 남편이 상처를 주면서 바람 피고 그렇게 할 때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야 뭐 재판을 위원회가 위조로 뺐고 그러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남녀가 그런 게 당연한 것이니까 아니 내 남편이 딴 사람하고 지내요. 어디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신원한다. 갚아준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아내는 약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자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내 눈에는 힘이 없는 약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함부로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그에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버린다. 그걸 생각한다면 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길로는 가지를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방인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죠. 이방인은 자기 마음껏 분수를 넘어 행동을 합니다. 아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인도 마음에 들면 취하려고 하는 그 이방인의 관습 그것처럼 항상 내게 주어진다 해서 감사하고 좋은 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수에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자가 상처를 입을 때도 있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해한 저 사람이 내게 복수할 힘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갖지를 아니하는 것 내 마음껏 약자를 무시해버리는 것 그래서 이런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은 출세해라. 그게 세상 진리거든요. 네가 너를 해도 힘없잖아. 억울해? 그럼 출세해. 근데 신자에게는 내가 아무리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덤비를 또 힘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를 대신 갚아버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의 관습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생각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거룩의 길로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거룩의 길을 가는 걸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의 그의 성육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정은 이방인의 길을 계속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관습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요. 거룩의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관습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새 사람들 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불러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신 하는 뜻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불러내서 부르신 자를 거룩한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지 절대 우리 욕심을 돕기 위해서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내를 버린다면은 그게 뭐냐면 단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아내 버리지 말아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것이라면은 우리가요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분수를 뛰어넘어서 지금 같은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오셨다. 여기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거룩이라는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고 다스리면서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이방인의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새 사람 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을 다가오시면서 뭐가 우리 잘못된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뭐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인가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매일같이 복음의 세계로 집어넣으면서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주어지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하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 결국 뭐냐면은 거룩의 길을 이끌림 받아가면서 신자됨의 증거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름받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의 치라 이것이 아니고 거룩한 대로 불렀으니까 거룩의 길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성령을 붙들고 세상 뛰어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를 세상 끄집어 낼 때에 그 안에서 세상을 뒤로 하면서 끄집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야 될 길이라는 그런 얘기죠.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 우리가 죄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 가면서 주를 바라보는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허락한 분수다. 나의 분수다. 이런 생각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사고방식입니다. 이방 간섭 가지고는 내 분수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불만이 나오죠. 음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긴 분수야 말하면 거부하죠. 저 사람 내가 더 많은 갖고 있죠. 종 갖고 있습니다. 왜 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거부합니다. 그게 분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분수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나갈 길입니다. 그 길을 바라보시란 얘기입니다. 그 길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속의 욕망을 뒤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우리를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런 길로 불러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일에 감사하시고 그 주의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돌이킴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니면 저희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우리를 도우면서 이방인의 그 세상 관습에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항상 우리 마음이 그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